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성찬주일에 보았던 창세기 18장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 시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사무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주일째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네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닮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오는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이와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단을 닮아 있는 세상 죄인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받는 사건하고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 나그네 대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따라와요. 이 땅에 나그네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롯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약으로 가면 롯도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과 롯과 달리 이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7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은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그네들을 자기 형제로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 정욕, 쾌락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이 나그네들의 몸까지 취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이 표현, 이게 한국 표현으로 좋아 보이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죄악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들 중에는 누가 계셨어요? 오늘 18장 뒷부분에 보면 그 나그네들 중에 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세요. 그 나그네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앞에서도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향하는 끝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짓는 죄악의 끝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이웃에게 행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안에서 행하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죄악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유익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죄인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가를 반영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져 갈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더욱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죄가 자기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이 임해야 함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성찬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옛사람의 성품하고 새사람의 성품으로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기쁘게 형제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사단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유익과 정욕을 채우려는 자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형제에게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아니면 그러한 삶의 원리가 주장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느냐? 섬기는 마음으로만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만 주장하고 있느냐. 바로 이 두 부류의 삶을 아브라함과 롯이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또 다른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성품과 옛 사람의 성품을 또 이렇게도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내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여겨요. 아, 저렇게 악한 죄인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믿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 악한 세상, 이것도 더 악해져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옛사람의 삶의 원리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원리가 같다면 우리도 다 같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유익, 자기의 세상 정욕만을 채우려는 원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도 그래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세요.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7절 가보시겠어요? Isaiah chapter 1 verse 9 through 17.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7절.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자기들은 고모라 소돔으로 절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했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보며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하는 삶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을 증거하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한데 형제들과는 아무런 관계와 교제가 없습니다. 헛된 예배라고 하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니었어요. 왜? 그 삶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에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려고 나아왔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에게 한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한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 부르십니다. 형제를 영접하거나 섬기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자들이 아니라고 하시고 결국 자기의 정욕만을 구하며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세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교회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그토록 악한 죄인들로 여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는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도 그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하세요. 그 분명한 증거가 이제 나타나죠.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 죄인들의 죄악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나요? 그들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서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몸까지 취하려 했던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이 죄악 세상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세요. 그런데 세상 죄인들, 아니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인들이 나그네로 오신 이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대접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 가운데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없었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했거든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이 친히 나그네로 오셨는데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이 환영하며 영접할 만한 그들이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저런 자에게는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얻어낼 것이 있어야 섬기는 척이라도 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바뀌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까지 만들어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그러자 이 죄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상 유익과 정욕을 채워줄 자로 이제 여길 수 있게 되니까 그때서야 우리의 임금이라 여기며 섬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섬기는 척이라도 해서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모습이 또 바뀌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죽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주지 않는 예수님이 미워서 세상 유익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취합니다.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생명까지 취해버립니다. 몸까지 다 취해버려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의 몸까지 취하려 했던 죄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취하려 했던 하나님의 그 몸까지라도 취하려 했던 우리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심판하셔야 마땅한 예수님이 오히려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자기 생명을 우리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를 섬기고 대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진 심판에 비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자기 생명,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랑과 은혜죠.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목숨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접하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8절. Isaiah chapter 53 verse 2 through 8.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8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취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대접하시고 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형제로 영접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형제들의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며 예수님 영광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은 낮아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다 빼앗긴다고 해도 자기 형제자매의 유익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주일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야죠. 여기 와서 하나님 사랑 고백해야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함께 한 형제로 맺어주신 형제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셔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 심판하시죠. 형제 대접했는가 안 했는가로.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들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단 백성들 구별하실 때에 형제를 영접하거나 대접하는 믿음의 열매 혹은 하나님 예배했던 그 열매가 형제 사랑으로 있었는지로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사건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Matthew chapter 25 verse 34 through 46. 오늘 보는 구절들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4절에서 46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나그네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종과 같이 낮아져 그들을 대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양과 염소, 천국 백성과 세상 죄인들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믿음으로 그것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맺은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그것도 특히 자기에게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할 수 없고 다시 대접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받으시느냐. 작은 자에게 하면 다시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나그네들 다 누군가요? 나그네 대접.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들은 먼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의 본향을 두고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믿는 가족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시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 나그네 영접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천국 나그네들이 함께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 이로써 천국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찬상에서 예수님이 또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대접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시죠? 자기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천국 축복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교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예수님처럼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드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접하시고 모든 아들의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바쳐 우리들을 대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형제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으로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형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